우리는 지금 신명기 역사서를 공부 중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을 공부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집이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계시 혹은 언약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고 지금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성을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이라는 말이 적용되었던 옛날로 돌아가서 공부를 계속하십시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계시 언약이야말로 다윗 왕국이 무궁하리라는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350년간 군왕제로 굳히게 될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지요? 오늘 설교를 요약하자면 unending, unconditional, 무궁한,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다윗 사이 언약은 달라진 겁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네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노아 언약에서 무지개를 보여주며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쓸어내리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에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으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내산 언약에서 십계명으로 압축되는 조건적 언약입니다. 새로 돋보이는 내용은 범죄하면 후손들이 형벌을 받을 거라는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언약, 다윗 언약에 들어와서는 나라를 회수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의 나라는 하나님이 회수했습니다. 주었다가 그냥 도로 가져가신 것이죠. 자, 다윗의 집을 보전하리라는 하나님의 맹세, 성전이 위치할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서 무너지지 않을 무적 혹은 난공불락의 도시로 믿는 신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원수의 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집 혹은 다윗의 왕조와 엮여서 구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은 다윗을 이상적 인물로 그립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파라다임이에요. 왕이라면 모두 다윗 같아야 한다는 표준이요 모범입니다. 심지어 BC 586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조차 다윗의 집에 대한 약속은 무궁하다 하는 것이에요. 포로요, 디아스포라, 유다 공동체 이 사람들도 다윗의 라인에서 누군가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 꿈꾸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죠. 거룩한 기름을 끼얹은 자 왕입니다. 대관식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고로 다윗 왕은 메시아입니다. Anointed by God, to God.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로 왕의 미션이 귀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포로들과 디아스포라 자손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가 원수들을 무찌르고 새 나라를 세워서 다윗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할 꿈을 키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소망이란 나라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민족적 소망입니다. 빼앗긴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면밀하게 질문해야 할 부분은 시내산의 언약,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군왕제는 우리한테 도전이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기 전에 가나안 땅의 왕들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왕제는 그 땅에 원래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국가 왕과 비슷한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왕들, 신들이 지명했다고 합니다. 악을 물리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해요. 깨우침이 없었던 이 땅을 일깨우라는 신의 명령을 따를 자가 가나안의 왕들이었다고 합니다. 부족들의 번창을 신으로부터 백성에게 전송하는 채널링 역할하는 자가 왕이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무당 역할이었던 것이죠. 가나안의 왕이 되면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왕이 신성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들이니까 신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지 가나안의 왕과 자기들 신 사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부족 간 전쟁 후 상전이 된 왕과 부하가 된 왕 사이 흔히 발견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때 부하가 된 왕은 상전이 된 왕의 아들뻘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양아들인 셈입니다. 아들은 양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모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꾸중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비유적인 관계를 알고 있다면 그 양아버지가 된 왕이 신일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왕 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을 다윗 왕에게 적용해 봅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단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란 개념은 그러나 혁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국가 사이 관계를 규정하는 이전 개념을 뒤집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바로를 가리켜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핍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공동체는 하나님에게 장자 이스라엘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왕, 다윗왕이 등장하는 군왕제 시대에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여호와의 아들로서 한 사람 왕이 하나님과 온 백성 사이에 똑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로얄 시스템이 들어서면서 로얄 시스템과 이전에 있었던 카버넌트 시스템, 군왕제와 언약 사이 팽팽한 긴장감이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 제도가 바뀌면 얼마나 큰 피흘림이 있는지 우린 역사적 경험에서 잘 학습해서 압니다. 프랑스 공화제는 왕정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내각제 민주주의였던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로 바뀝니다. 군사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치 제도가 바뀐 것이죠. 성경에서 다윗은 모세 다음으로 지면할애 비중이 높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는 시와 음악에 능한 자였더랬어요. 악기도 만들 줄 알고 시편을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군사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군대를 배치할 것 같으면 국경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적 반란을 진압할 수 있게 군대를 궁 안팎에도 배치했더랬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도 꾀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대한 상징을 구상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자기 가문을 택하여 왕조를 이끌게 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중앙 집권 핵심 도시 수도 개념을 구상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부스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여부스는 어느 특정 부족 거주지 깊숙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국경지대였습니다. 자연스레 인근 부족들과의 교류가 자유롭게 잦은 곳입니다. 마치 워싱턴 DC가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걸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 성읍을 차지하고 이름하여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도시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가 말했던 그 택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상징 도시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군주제 나라의 상징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 왕조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다윗성 이라고 부르면서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오래전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증인으로서 그 상징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떤 언약 말하는가요? 네, 시내산 언약이지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언약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실현하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시내산의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상징입니다. 다윗은 성전 기획을 먼저 해석드렸습니다. 언약궤가 영치될 장소로서의 성전,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으로서의 성전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 본인은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어쨌든 택한 왕조, 택한 성읍, 택한 성전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상징으로 만든 인물은 다윗입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다윗과 함께 시작한 것이지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기억하시죠? 다시 빼앗길 수 없는 해법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이 강력하게 하나로 만드는 작업 말입니다. 이전에는 느슨하지만 열두 지파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언약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특별한 듯 해요. 사사시대의 경우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어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사그라들었죠. 다시 국가적 위기가 생기면 리더가 나타나곤 했더랬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이제부터 다르죠. 단 하나의 가족 가문에서 세습되는 왕이 영구 집권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 이때까지 기존의 설교에서는 이러한 토픽, 이런 질문이 별로 없었더랬습니다. 보십시오. 느슨하게 묶여있던 부족 연맹 이스라엘. 이제는 새로운 통치, 군왕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쉽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군왕제는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야 할 뿐 아니라 왕권에도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리더를 배반하거나 반역하면 배교요 변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의 왕권 둘이 융합된 시스템이 군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 레빈슨 교수는 새로운 군왕제와 옛 언약제 사이 팽팽한 갈등을 연구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여호와 홀로 왕이시다. 이스라엘은 왕에게 무릎을 꿇는 신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주국과 신하의 나라 사이 관계 설정입니다. 언약 신학은 그러므로 군왕제에 대해 부정적이죠. 이미 사사기와 사무엘서에서 보아왔더랬습니다. 군왕제는 좋게 말하면 불필요하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군왕제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자리잡게 되었는가? 관점 혹은 신학이 제도를 발전시켜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지만 결국은 한 나라의 어리석은 백성들의 삶을 바꾸지 않겠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왜 플로리다에 그토록 많은 새 집, 새 아파트 건축이 들어섰을까요? 이전에 주지사가 그 당의 정치 철학, 자유경제론에 따른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하죠. 신학이든 정치 철학이든 여러분들과 우리 자손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신학이요, 철학이요, 정치인 것입니다. 군왕제는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 혁명적이었던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 약속으로 이미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과 한 개인 왕 사이 약속이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고 다윗 언약은 시온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다윗 언약은 grant, 하사한다, 윤허한다 라는 의미의 언약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유공자에게 땅을 윤허한다, 일종의 선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충성된 종이 그의 섬김과 행실로 받게 되는 grant입니다. 선물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사한 선물이 뭡니까? 영원히 다함이 없는 집, 무궁한 왕조입니다. Unending Dynasty. 이게 시내산 언약과 다른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아서 그 땅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에덴 언약이 그렇습니다. 에덴의 추방, 하나님의 약속,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은 혹은 다윗의 집과 맺은 언약은 혹은 다윗성, 시온산 꼭대기의 성전과 맺은 언약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유지되더라는 것입니다. 군왕제는 다윗의 집, 왕조, 택한 성, 택한 도시, 성산, 성전에 대한 신성 불가침, 확고부동한 신앙을 촉진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을 나란히 놓고 보니 팽팽한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시내산 언약처럼 조건적 언약과 대비되는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대상이 시온산의 성전이요, 시온산의 왕궁이요.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시내산 언약은 모세시대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반면에 시온산 언약은 나중에 다윗시대입니다. 그리고 군왕제를 중요시합니다. 지리적으로 북쪽의 열 지파는 유다 지파가 군림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집이 안 입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군왕제를 경멸했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그래서 남쪽에 시온산을 신성하게 여기는데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뭔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가끔 나와요. 이들은 시내산 언약을 선호합니다. 군왕제가 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한갑 인간 왕의 주재하에 모든 것이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큰 일들이 치러진다? 옛날 열두지파들이 유지했던 느슨한 유대 연합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저들을 하나되게 했고 특히 제사장, 선지자, 사사들의 카리스마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였던 그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 솔로몬이 집권하고 죽게 되자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분열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그런 갑작스런 분열이란 없습니다. 그동안 중앙에서 소외되었던 북쪽 사람들이 솔로몬의 학정에 반기를 들고 따로 독립을 선언하고 왕도 따로 세우게 됩니다. 또 다른 성소 세겜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 대신 남쪽의 유다 왕국은 군왕제를 떠받치는 시온산을 거룩한 산으로 여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건부 시내산 언약과 무조건부 시온산 언약 사이 차이만을 부각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시내산 언약과 시온산 언약 서로 대립되고 충돌하지 않았냐라는 생각과 달리 조건부 언약 이론의 레빈슨 교수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세월이 달랐어도 아니고 남북으로 지역차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 시온산 전통이 이전 문헌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다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이 받았던 비판, 다윗의 집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군왕제 반대하는 시내산 언약 중시 사상이 북쪽만 아니라 남쪽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전통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공존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둘 다 조정을 거쳐 함께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온산이 신의 산의 좋은 점을 취하게 됩니다. 시온산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언급되더라는 것이죠. 원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산이 신의 산으로 된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무궁하도록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소 역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 둘 다 같은 구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내가 아니죠. 시내산이 아닌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원래 시내산에서 율법이 나왔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모든 레거시, 그러한 특징들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그 유산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온산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흡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집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순종했느냐는 조건부에 따라 보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이런 시내산 언약의 조건부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어겼다고 다윗이 아주 폐위되진 않았지만 그 역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 마치 인성 자전거와 같아요. 앞에서 뒤에서 협력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팽팽한 긴장도 유지하고 함께 전진하는 시온산과 시내산입니다. 저희 교회 이번 달부터 회중축도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로 바뀌었습니다. 영원 무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뭡니까? 다윗의 집에서 적용하던 무궁이 하나님에게 무궁하길 사도 바울이 비는 기원입니다. 여기에 부사구를 주목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부사구.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길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예배요,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즉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완성되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집에 내리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